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직장인들의 AI 사용 기록을 막 1,400만 건이나 분석했다고 하면 당장 내일부터 우리 일자리가 전부 다 기계로 대체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보통은 막연한 두려움부터 앞서니까요.
네. 근데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의 그 두려움과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직업의 68%에 이미 AI가 침출을 했는데 실제 업무를 대신하는 비중을 보니까 고작 21%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째로 일자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부분만 파고들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자, 지금 회의 준비나 업계 동향 파악을 위해서 지식을 섭취 중이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빛나고 날카로운 통찰만 딱 건져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탐구의 주제 그리고 자료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입니다. 2026년 7월 25일자 최신 AI 데일리 브리핑하고 여러 외신 기사들 그리고 이 자료의 제공자이자 핵심 코멘터리를 작성해 주신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이시죠. 이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중반인 지금 AI는 우리의 일터 그리고 세계 경제, 지정학적 구도를 대체 어떻게 실질적으로 재편하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죠.
제가 앞서서 AI가 우리 업무의 21%만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완벽한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그 우리 책상 옆에 앉은 아주 똑똑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인턴 같아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마침 구글이 내놓은 최신 보고서가 바로 그 수습 인턴의 업무 일지를 아주 낱낱이 공개한 셈이거든요.
그 구글하고 구글 딥마인드가 같이 발표했다는 그 경제 지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ATLS V1.0 보고서인데요. 지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무려 1,465만 3,926건의 제미나이 대화 데이터를 다 익명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최초의 실증적인 AI 경제 지도라고 볼 수 있죠.
와, 1,465만 건이요? 규모 자체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엄청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미국 전체 고용의 88.4%를 아우르는 800개의 직업, 그리고 4,000개의 세부 업무를 전부 매칭해서 분석해봤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했던 그 21%라는 수치 있잖아요. 한 직업 내에서 AI가 다한 업무의 중간값이 21%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의 100%를 다 기계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딱 5분의 1만 떼어준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건 사람들이 이 기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일을 끝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전체 대화의 10% 미만이었습니다.
고작 10%요?
네, 더 흥미로운 건요. 전체 대화의 86%가 정식 업무 영역 밖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식 업무 밖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문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해줘. 이렇게 지시를 하기보다는 뭐 아이디어를 얻거나 막힌 논리를 풀기 위해서 인턴하고 가볍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용도로 훨씬 많이 쓴다는 거죠.
완전 이해돼요. 당장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보고서 초안 전체를 그냥 툭 던져주고 맡기면 나중에 그거 팩트체크하고 고치느라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일이 늘어나죠.
네, 차라리 그냥 야,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목차만 한번 잡아봐. 이렇게 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앤스트로픽이 최근에 자사 대화창인 클로드.ai에다가 별도 설치 없이도 직업별, 업무별 AI 사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물어보는 경제지수 커넥터를 열었더라고요.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 아닐까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사용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나만 이 인턴을 보조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업무를 얼마나 떼어주고 있는지 그 지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앤스로픽이 꿰뚫은 거죠.
다른 사람들의 21%는 뭔지 궁금한 거군요.
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도 정확히 그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AI는 사람을 통째로 대체하는 어떤 위협적인 포식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곁에서 일을 돕는 도구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구글 애틀라스 통계가 그걸 정확히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고작 21%의 업무를 돕는 이 똑똑한 수습 인턴이 거시경제나 특정 산업에서는 대체 어떤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져오고 있길래 다들 이렇게 난리냐는 거죠. 돈이 움직이는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법률 정보회사인 렉시스넥시스 이야기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회사가 무려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아, 렉시스넥시스요. 전 세계 변호사들이 판례 찾을 때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그곳이잖아요. 올해 초에 클로드 서비스 중단 사태도 있었고, 리걸 AI 시장 경쟁이 진짜 박 터지는데도 매출이 안 흔들렸나 봐요.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 성장에 견인한 핵심 엔진이 바로 렉시스 플러스 프로테제라는 AI 조사 및 초안 작성 도구 덕분입니다.
프로테제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이 안에는 300개가 넘는 자동화된 업무 흐름이 탑재되어 있어요. 관련 편례를 찾고 복잡한 법률 문서를 요약하고 초안을 잡는 일련의 과정들을 쫙 묶어둔 거죠.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란 건 사실 그 기술력보다 가격이었거든요. 기존에 내던 구독료에다가 사용자 한 명당 한 달에 최소 $128에서 많게는 $494를 추가로 청구하더라고요. 하나로 치면 매달 한 70만 원 돈을 더 내는 건데 다들 기꺼이 비싼 돈을 지불한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이건 단순히 편리하다,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뜻 같은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책임입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이 현상을 두고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제 법률 시장에서 중요한 건 AI를 도입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쏟아지는 수많은 도구들 중에서 제대로 된 것을 고르고 검증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보세요. 리걸 AI가 눈 깜짝할 새 300개의 업무를 처리해준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법정에 서서 판사한테 이 판례가 현행법상 유효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누구죠?
아, 그건 당연히 인간 변호사죠. 인턴이 대신 서줄 순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책임을 건너뛰면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 책상 옆에 앉은 그 수습 인턴이 초안을 진짜 비가 막히게 써왔다고 쳐보죠. 근데 거기에 실존하지 않는 가짜 판례,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변호사가 검증 안 하고 그대로 법정에 들고 갔다가 패소하면 그 인턴이 감옥에 가거나 징계를 받나요?
절대 아니죠. 담당 인간 변호사의 커리어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죠. 렉시스넥시스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요금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건 이들이 워낙 방대하고 정확한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검증의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때문이네요. 일종의 막 막대한 보험료를 내는 셈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계가 일의 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최종적인 법적, 윤리적 책임은 오롯이 인간에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가치가 폭등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엄격한 검증이 필수적인 분야가 법조계뿐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당장 사람 생명이 오가는 대학 산업도 똑같죠. 최근에 프랑스의 거대 산업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소 시스템이 제약 안전 AI 기업인 아리스 글로벌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무려 18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현금으로 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AI 매출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2억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걸었죠.
그니까요. 다소 시스템이면 원래 자동차나 항공기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로 꽉 잡고 있는 곳인데 왜 갑자기 제약 분야 AI 기업에 2조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한 걸까요?
방금 우리가 법률 시장에서 얘기했던 그 책임의 무게가 제약 시장에는 더 무겁게 존재하거든요. 전 세계 상위 50개 제약사 중에서 절반이 신약 안전 정보나 규제 준수를 위해서 바로 이 RS 글로벌의 플랫폼을 씁니다.
아, 그러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 자체를 샀다기보다는 이들이 이미 구축해놓은 그 규제의 해자, 방호벽을 통째로 사들인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설계를 장악했던 소프트웨어 거인이 이제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AI가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 규제 특화 인프라를 미래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선점한 겁니다.
호스트, 무작정 자동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책임져야 할 결과물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검증해 주느냐,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거네요. 자, 근데 소프트웨어나 문서 작업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AI는 가장 추상적인 수학의 세계, 그리고 가장 물리적인 로봇의 세계까지 동시에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죠.
최근에 최고의 수학 두뇌들이 줄줄이 AI 회사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2026년 필즈상 수상자인 야코프 치머만이 필라델피아 국제수학자 대회에서 학계가 아닌 오픈 AI로 합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치머만은 40세 이하 최고 권위상 올해 수상자 4명 중 1명이거든요.
당대 최고의 수학 두뇌가 간다길래 당연히 뭐 엄청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드나 보다 했는데 가서 AI 안전을 점검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본업인 수학을 제쳐두고 안전을 고민하는 걸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그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946년에 폴 에르데시가 제기했던 평면 단위거리 추측이라는 유명한 난제가 있었는데 오픈 AI의 추론 모델이 발레를 딱 찾아내서 이 오랜 추측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와, 80년 된 난제를 기계가 풀었다고요? 근데 정답을 맞힌 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였죠?
문제는 기계가 그 정답을 도출해낸 증명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논리적 직관이랑은 완전히 뭐랄까 전혀 다른 외계의 언어 같았던 거죠.
아, 정답은 맞혔는데 대체 어떤 논리 경로를 거쳐서 저답이 나왔는지 인간이 직관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계가 내놓은 그 귀괴한 증명을 인간이 겨우겨우 확인할 수 있게끔 19쪽짜리 논문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야 했어요.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치머만하고 또 다른 필즈상 수상자인 가오스가 함께 이름을 올렸죠.
와, 수학의 대가들이 기계의 논리를 인간의 언어로 통역하는 작업을 한 거네요. 그 이질적인 사고방식을 목격하고 나니까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인류 최고 지성들의 인지 능력을 기계의 추론이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과연 우리가 이 거대한 지능을 인류의 안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 실존적인 질문에 부딪힌 겁니다.
네. 가장 똑똑한 두뇌들이 통제력을 잃을까 봐 안전을 고민하는 그 순간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 AI가 아예 물리적인 신체를 얻어서 현실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의 휴머노이드라는 회사가 시리즈 A에서 1억 5,200만 달러 투자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유럽 첫 휴머노이드 로봇 유니콘이 됐죠. 기업 가치가 무려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와, 엄청나네요. 근데 제가 이 로봇 HMND-01 사진을 찾아봤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SF영화에서 보던 그 멋진 이족보행 로봇이랑은 거리가 한참 멀더라고요. 다리 대신에 바퀴가 달려있던데 솔직히 계단도 못 올 테고 폼이 좀 안 나지 않습니까?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그 철저한 실용주의가 시장에 먹힌 겁니다. 두 발로 걷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연산력하고 비싼 부품을 낭비하잖아요. 그걸 과감히 포기한 거예요. 대신에 당장 평평한 공장 바닥을 안정적으로 굴러다니면서 실질적인 물류 작업을 하는 데 집중한 거죠.
아, 연구실에서 막 넘어지면서 걷기 연습하는 멋진 로봇보다는 당장 내일 공장에 투입돼서 돈을 벌어다 주는 진짜 일꾼을 택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부품사 보슈가 이 로봇을 10만 대나 생산하기로 했고 셰플러는 1,000대를 주문하면서 아예 투자까지 진행 중입니다. 강점이 아주 확실하죠.
뇌는 막 필지상 수학자를 경악하게 만들고 몸통은 벌써 바퀴 달고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고 여기에 멀티모델 기술까지 추가되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독일 블랙포레스트 랩스에서 공개한 플럭스 3 말씀이시죠?
맞아요. 예전에는 이미지 따로, 영상 따로, 소리 따로 학습을 시켰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지, 영상, 소리를 하나의 구조로 한꺼번에 학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20초짜리 영상을 소리랑 같이 순식간에 만들어내는데 자체 결과긴 하지만 런웨이 젠 4.5를 77%, 루마 레이 3.1을 93%나 앞섰다고 하더라고요.
시각, 청각, 그리고 논리, 물리적 움직임까지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기술이 진짜 눈부시게 발전하고 비용과 효율이 혁신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똑똑하고 강력한 AI 기술을 둘러싸고 지금 국가 간 그리고 기업 간에 엄청나게 치열한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지정학적 무기가 되어버렸죠.
지금부터 그 분열된 세계를 좀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께 명확히 고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규제 논쟁에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볼까요?
네, Y 컴비네이터 등 약 200개 스타트업이 모인 리틀테크 협회가 트럼프 백악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중국의 오픈 가중치, 즉 오픈 웨이츠 AI 모델에 대한 금지를 막아달라는 거였죠.
가중치라 이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비유를 좀 해보자면 완성된 로봇 완제품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의 핵심 뇌구조 설계도를 직접 가져와서 내 맘대로 튜닝할 수 있게 공개된 모델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설계도 자체를 오픈 가중치라고 부르죠.
근데 스타트업들은 굳이 왜 안보 논란이 있는 중국산 오픈 모델을 쓰겠다고 백악관의 서한까지 보낸 건가요?
결국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스타트업들은 처음부터 거대 AI를 학습시킬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 모델들이 성능은 꽤 좋은데 거의 무료로 공개가 되니까 그걸 가져다 쓰지 못하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요약하자면 스타트업들 입장은 이렇네요. 값싼 중국산 오픈 모델을 못 쓰게 막아버리면 우리는 비싼 대형 AI 기업들 모델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생태계는 다 죽고 대기업들만 배불리는 꼴이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엔스로픽 같은 미국의 대형 AI 회사들은 국가 안보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 강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아, 양쪽 입장이 완전 팽팽하네요. 최근에 또 중국 문샷이라는 회사가 키미 K3를 공개했는데 여기서 엔스로픽의 페이블 모델을 무단으로 중류했다는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류라는 게 쉽게 말하면 회사가 엄청난 돈 들여서 키워놓은 초엘리트 선임 인턴의 노트를 뺏어서 값싼 후임 인턴한테 강제로 패켜쓰기 한 거잖아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할 만하네요. 그럼 이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방어선을 치고 있습니까?
중국 상무부도 강력하게 맞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주프 같은 자국 빅테크들하고 함께 AI 가중치나 핵심 학습 데이터 그리고 칩 설계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와, 칩 설계 이전을 막는다고요?
네,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만의 TSMC나 미국의 퀄컴이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걸 원천적으로 막거나 해외 매각을 통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자국 AI를 최상의 전략 자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거죠.
아예 디지털 만리장성을 높게 쌓아버리는 거네요? 사용자들도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모델인 딥시크는 기존의 구형 API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고 1조 6천억 파라미터의 거대한 V4 프로 모델이나 100만 토큰의 문맥을 소화하는 V4 플래시 모델로 사용자들을 강제로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내부 생태계를 엄청나게 결속시키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양쪽 다 물러설 곳이 없네요.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값싼 공개 모델 접근이 곧 스타트업의 생존선이 되었다고요. 이제 규제의 방향은 단순히 법을 어겼냐 아니냐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 구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진짜 방대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구글이 분석한 1,400만 건의 경제지도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팔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렉시스 넥시스, 그리고 필즈상 수학자의 합류와 바퀴 달린 실용적 휴머노이드,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아주 치열한 규제 줄다리기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네,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지금 업무를 보시거나 이동 중에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당신, 당신의 업무 중 똑똑한 인턴인 AI가 돕고 있는 21%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도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검증할 그 책임의 무게를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스타트업이나 회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아주 뛰어난 오픈소스 AI 모델이 내일 아침 지정학적 규제 때문에 갑자기 접속이 툭 차단되어 버린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당장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네요.
인류의 혁신을 이끄는 것은 과연 연구실의 기술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의 흐름을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국경의 선일까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깊게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처음엔 그냥 문서를 요약해 주던 그 편리했던 인턴이 이제는 우리 회사의 생존, 나아가선 국가의 명운을 쥐고 흔드는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오늘 방대한 정보 속에서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끝까지 함께 짚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 원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반도체 브리핑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